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템플레이트, 그러니까 이 데이터 템플레이트라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앱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를 지정을 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 템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템플레이트는 그리드 뷰라든지 리스트 뷰, 콤보 박스 등 대부분의 컨트롤들이 아이템 템플릿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 템플릿. 아이템 템플릿이라는 프로퍼티에 이 데이터 템플레이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템플릿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이 왼쪽에, 네, 여기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리스트 뷰죠. 이게 리스트 뷰예요. 이 리스트 뷰에 데이터를 이제 바인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데이터가 세 개가 있는 건데, 전부 다 뭐예요? 데이터는 이런 이름을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Station by Station Name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Station by Station Name 모델을 화면에 뿌렸더니, 이렇게 그냥 이름이 나온 거죠. 데이터, 모델의 이름이 그냥 표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뷰에 이 아이템스 템플릿에다가 데이터 템플릿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되는 거죠. 이게 템플릿을 적용하는 화면입니다. 이게 템플릿. 데이터 템플릿을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템플릿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 템플릿은 재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템플릿을 만드는 거,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꼭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데이터 템플릿. 자, 여기서 제가 기술 안한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 템플릿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리스트 뷰에는 데이터 템플릿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현재 스테이션 바이 스테이션 모델의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이 모양하고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얘는 여기에 이 밑에 의정부라는 글씨가 들어가죠. 근데 얘는 버스 번호가 나오고 뭐 전체 정류소 조회라고 나오죠. 얘는 전체 버스 조회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건 서로 다른 템플릿이 세 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나에 여러 개의 템플릿을 동시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셀렉터라는 게 필요해요. 셀렉터. 누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템플릿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VVM 패턴에서 데이터를 조작을 해야 돼요. 저희는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뭐죠? 뷰 모델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뷰 모델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그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죠. 리스트 현그 데이터 구조 형태의 리스트 형태로 쭉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뿌려야 되고 어떤 그런 조작 데이터를 조작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데이터들만 조작을 해주면 화면에 뿌리는 거는 알아서 뿌리니까 난 데이터만 가지고 조작을 하면 되는 거죠. 조작. 그렇게 할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람다 식하고 링큐 쿼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람다 익스프레션 링큐. 링큐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 링큐.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거죠. 필터링을 한다거나 정렬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작업을 할때 필요한 게이두 가지입니다. 네, 람다는 즉시 쿼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함수 형태의 문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합니다. 단순 함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버스 리스트가 있어요. 버스 리스트 한 100개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버스 루트 아이디가 퍼블릭 버스 루트 아이디가 아닌 것들만 이게 추려내는 거죠. 필터링 하는 거죠. 필터링해서 그거를 리스트로 반환하라. 리스트로 반환. 이게 이제 람다식은 무엇,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렇게. 웨어부터 해가지고,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람다식이고요. 뒤에 있는 투 리스트는 그냥 형 변환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람다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과가 데이터 오브젝트로 반환된다. 투 리스트를 했으니까 이게 리스트로 반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간단한 데이터 조작에 사용이 됩니다. 간단한 데이터 조작.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간단한 거. 그다음에 링큐라고 하는 링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연 쿼리라고 합니다. 지연 쿼리. 지연 쿼리. 여기서 즉시하고 지연은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까요? 지연. 이 지연은 이름의 지연이 아니고 약간 딜레이 시킨다라는 거죠. 딜레이. 그 결과를 즉시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시. 그래서 쿼리 형태의 문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쿼리 오브젝트로 반환됩니다. 쿼리 오브젝트로 반환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이 리스트에는 데이터의 리스트가 진짜로 들어가요. 여기 리스트는. 근데 여기에 리스트는 뭐가 들어가요? 데이터 리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쿼리 오브젝트들을 쿼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해라라는 그런 쿼리 문장 자체가 오브젝트로 만들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데이터는 없어요. 이 리스트에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리스트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 어딘가에서 갖다 쓸 때,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있는 문장과 동일한 거를 링크 쿼리로 바꿨죠. 그래서 from 까까까 in 버스 리스트, 나 where 까까까 버스 루트 아이디가 퍼블릭 버스 루트 아이디아가 아닌 애들만 반환해라. select 까까까 to 리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쿼리 오브젝트가 반환이 된다. 그다음에 약간 복잡한 데이터 조작에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의 링크를 사용하는 거는 복잡한 데이터 조작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엠보빙 패턴에서는 람다하고 링크 포이치 이런 거잘안쓸 거예요, 저는. 왜냐면 포이치가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링큐 람다가 훨씬 더 빨라요. 포이치 문을 이용하는 거 옳지 않아요. 포이치 이용해가지고 뭐 1000건 이렇게 반복해서 돌면서 뭐 이렇게 데이터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속 터지죠? 아닌가요? 나는 그게 좋아. 네. 편한 거 쓰셔도 되는데 전안쓸 거예요. 네. 같이 쓰지 말죠. 이 기회에 여기 오셨잖아요. 기왕 오신 거 저와 함께 링큐와 람다의 세계에 빠져주시겠습니까? 네, 빠져주세요. 포이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우리 싱크하고 어싱크로니스죠. 싱크로니스, 어싱크로니스. 네, 동기와 비동기. 이게 이 동기 방식 동기 방식에 프로그램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동기 방식, 프로그램 방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동기 방식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었냐, 이제 과거에 옛날에 쓰던 그런 방식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하나의 작업만을 수행을 했다. 하나의 작업을 수행했다는 거는, 예, 싱글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싱글 스레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었냐?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 비주얼 베이직 6.0이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싱글 스레드 아파트먼트 프로그래밍으로서 스레드 하나 가지고 다 해먹었다는 거. 그때 빨랐어. 사람들이 뭐예요? 좋아하죠? 빨라서. 근데, 그 빠른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진짜 많은 데이터를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비동기 방식, 프로그램 방식이 이제 저희가, UWP 앱은 전부 다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가 .NET 프레임워크 4.5 이상은 기본이 비동기예요, 기본이. 기본이 비동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 뒤에 어싱크가 붙어 있는 건다 비동기 메소드입니다. 어싱크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로 나눠서, 메인 스레드는 화면 UI용 스레드로고요. 그다음에 워커 스레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용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비동기 방식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스레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는 A라는 작업을 끝내고 나서 B라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비동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맞추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저희가 Async Await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Await A. 해주면은 A라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Async Await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앱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동기 방식 처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태스크라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만들게 돼요. 태스크 작업, 태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뭐 컴퓨터 꺼내서 준비하셔도 돼요? 자리가 안 되시면, 자리가 안 되시나요? 네. 네. 요거, 네, 일단. 밥 하나 더 추가로, 네.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 안 되는구나. 네, 지금 녹화 중이라, 네. 그래서 태스크 단위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태스크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일단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메소드 선언하는 방식을 보시면, 네, 여기 가장 기본적인 거죠. 테스트 1, private void test 1. 이건 뭐 다들 아시고 있는 그냥 메소드 만들기 하나죠. 테스트 1 호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호출하면 끝이에요. 이런 메소드는 뭐예요? 동기 메소드죠. 동기 메소드이기 때문에 한번 호출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그냥 빠져나와요. 끝이에요. 뭐 가장 심플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private void task 2. 이거는 뭐냐? 호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호출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test 2를 그냥 호출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await를 앞에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2를 그냥 호출해 준 경우에는 테스트를 호출을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호출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요. 근데 await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테스트 2를 호출하고 이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 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테스트 2가 끝날 때까지. 이게 비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테스트 2를 비동기로 만들어서 태스크라는 거를 이용해서 비동기로 만들었는데 얘를 보이드이기 때문에 기다려도 되고 안 기다려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기다릴 때 그냥 이렇게 쓰고 기다려야 되면 await를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이제 결과를 반환하는 태스크죠. 결과를 반환하는 태스크. private async. 얘는 보이드 대신에 async가 붙었죠. async. 얘는 반드시 비동기 호출을 해 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 async task string 비동기 호출의 결과가 스트링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애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테스트 3는 async task string 그다음 테스트 3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놈은 반드시 이런 형태를 호출해줘야 됩니다. bar result는 await test 3. 그래서 테스트 3의 테스트 3가 끝나서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를 리턴 시켜줘야지만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기서 문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테스트 3를 호출한 다음에 대기. 대기하고 있다가 결과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리절트에다 넘기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앱을 만들면서 뭘쓸 거냐면은 SQLite를 쓸 거예요. SQLite는 뭐냐? 작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DBMS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나 리눅스, 맥킨토시 등 여러 플랫폼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포스트를 쭉 붙여놨어요. 여기 이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SQLite를 어떻게 유니버셜 플랫폼에서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제 동영상으로도 만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두리스트 따라하기를 해보셨죠? 해보셨으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네, 대답이 없죠. 투두리스트 안 해보셨나요? 제가 분명히 메일로 여러분 꼭 해보세요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입을 가리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봐서는 네, 안 해본 분도 계시고 눈을 안 마주치시죠? 네, 괜히 화면만 보시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투두리스트를 안 해보셨으면 이 SQLite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좀뭐 우리 툴에 익스텐션 가서 거기서 SQLite 관련 익스텐션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퍼런스에서도 프로젝트에다가 SQLite 추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일련의 그런 내용들을 모르실 거예요. 모르면 제가 가르쳐드려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앱을 이제 만들 때 앱은 일반 프로그램이랑 좀 다릅니다. 다르게 자기만의 저장 공간이 있어요. 자기만의 저장 공간. 그걸 isolate storage라고 얘기를 하는데 격리 저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앱은 기본적으로 isolate storage에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 특히 이제 여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앱이에요. 이게 내 앱입니다. 이게 내 앱이야. 그죠? 그 얘기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예. 앱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걸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PPT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isolated storage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가 temp, roaming, local. 여기를 주로 isolated stor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예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앱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되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이 정도죠. 앱에서 아무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이 가능한 위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막쓸수 있는 위치는 여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Publisher Shared 폴더라는 거는 이 앱을 만든 회사 Publisher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폴더. 근데 이 폴더는 직접 접근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도 확인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Credential Locker는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키들, 그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입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이건 isolate storage라고 표현을 하진 않는데, 여기도 접근 가능한 걸로 지금 나오죠. 접근 가능한 걸로. 근데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이한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은 기본적으로 이제 HTTP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웹을 이용할 수 있죠.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원드라이브를 이용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노운 폴더들. 노운 폴더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알려져 있는 폴더죠. 이미 알려져 있는 폴더 뭐가 있어요? 사진 폴더, 비디오 폴더, 그다음에 뮤직 폴더. 이런 폴더들은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건 물론 직접 접근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픈 파일 피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닌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잠시 봐. 여기 있는 폴더들은 앱에 이 폴더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앱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쓸 거냐 말 거냐를 추가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는 크게 필요 없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요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 부분, 그 다음에 앱 패키지 부분, 요 정도까지만 일단 봐주시면 됩니다. 원대한 앱을 만드시려면 이걸 다 아르셔야 되지만 우리는 조그마한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만큼만 아시면 돼요. 이만큼만 알아. 여기다가 그럼 우리 뭘 거냐면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기본 정보를 그 파일로 제공해 주거든요. 파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파일을 받아서 그거를 파싱을 해서 DB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체가 이 로컬 스토리지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 로컬 스토리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SQLite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디버깅하기 위해서 그걸 열어보고자 할 때는 이쪽으로 바로 가서 우리가 이 폴더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앱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공간이라고 또 뒤에 또 있군요. 네, 여기 보니까 있네요. 앱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공간은 요만큼까지 가능하다. 로밍, 로컬, 템프, 여긴 기본적으로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였죠. 퍼블리셔하고 캐셔 폴더는 네, 새로 추가됐다라는 내용이네요. New. 새로 추가됐다네요. 그리고 크레덴셜 러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시큐리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곳에 저장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직접 접근하고 간접 접근이 있는데, 아니 직접 접근할 때 앱에서 어떻게 쓰냐? 이걸 아마 지금 들으셔도 나중에 물론 까먹으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펴서 보시면은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재물단에 로컬 그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의 로컬 부분에 있는 파일, 거기 로컬에다 내가 이미지 파일 하나 놨다. 그 이미지 파일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단에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 MSAPP 데이터. 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MSAPP 데이터에 로컬이라고 쓰면은 그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샘플처럼 써도 되는데 이건 코드단에서 쓰는 거고요. 코드단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재물단에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재물단에서는 앞에 MSAPP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가 필요하냐면은 그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설치될 때 사용했던 그 이미지들 아니면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리소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걸 쓰는 거죠. 파일 액세스 유징, 네, 스토레이지, 윈도우즈 스토레이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커런트 로컬 폴더 뭐야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하고 이거고, 네, 아니군요. 약간 다른 내용이네요. 네. 이 밑에도 이 재물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MSAPP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그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MSAPP 데이터에 저기 패키징이 뭐가 있는데 패키징 폴더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 CS단에서 만약에 내가 아이솔레이트 스토리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식의 어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로컬 폴더 있죠. 로컬 폴더는 윈도우즈 스토레이지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커런트의 로컬 폴더. 이 로컬 폴더는 무슨 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솔레이트 스토레이지의 로컬 폴더. 요 위쪽에 있는 이 로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로컬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요 로컬 폴더는 요놈이다. 요놈이랑 같은 건데 이거는 코드단에서 접근할 때 쓰는 건 요만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물단에서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Future Access List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한번 접근한 폴더나 파일을 다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떤 폴더나 파일에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앱을 실행을 했을 때그 폴더에 다시 접근하거나 그 파일을 다시 읽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 퓨처 어세스 리스트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놔야지만 내가 다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파일을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앱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로컷 폴더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중요한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한 번이라 선택했던 내용들은 퓨처 어세스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지정을 넣어놓고 또 내가 앱에서 불러 쓸 수가 있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most recently used 리스트라는 것도 하나 있다. 이런 거 이용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이 예, 11시 반인데, 일단, 요, 다음부터는, 요번에 이제, 버스 앱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드릴 건데, 요거는 약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계속 시작하시죠.